히브리서 11장 30절 한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입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으며
여호수아 6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엿새 동안은 이제 그 성을 한 번씩 돌고 7일째는 7번을 돌아 이제 나중에 나팔을 불고 무너져라 해서 이제 무너집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홍해 사건에서도 본 바와 같이 이것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홍해를 갈라달라든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려달라고 요청을 하거나 또는 그런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상으로 주어질 어떤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 쪽에서 아무 이유 없이 어떤 의미에서 조건 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하나의 은혜요 기적입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을 갖고 이 여리고성을 일곱 바퀴 돌았더니 넘어졌다 이런 것을 그저 하나의 교훈으로 쉽게 가지려는 생각을 가지기 쉬운데 이 여리고성을 일곱 바퀴 돌라는 것의 의미는 그것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과 가장 무관한 행동이기 때문에 시킨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런 것은 특별히 그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의 300명 용사 사건에서도 그렇습니다. 미디안을 치러 갈 때에 하나님께서 처음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구름에 응해서 나온 3만 2천 명의 그 지원군을 다 물리치시고 마지막에 300명만 남기십니다. 그 300명을 데리고 이제 기드온이 한 손에는 항아리를 들고 횃불을 그 안에 감추고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3면으로 에워싸서 그 미디안 군이 그 잠자고 있는 데 와서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어 적들이 자중진환에 빠져서 서로 치고 죽이고 패퇴 도망갑니다. 그래서 뭐 그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는 그 잠을 자고 있는데 항아리가 꽝 하고 깨지고 불이 번쩍하고 나팔 소리가 나서 뭐 허둥지둥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300명쯤 항아리 깨봤자 별거 아닙니다. 요새 그 저 아파트에 그 알람 차 알람 우는 소리만도 못해요. 그 밤에 웽웽웽웽 하는 소리만큼도 안 나고 횃불 300명이 들어봤자 가로등 몇 개 켠 것만큼도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미디안 군사가 다 놀랬다 이런 뜻이 아니라 초점은 그 세 가지가 다 전투용에는 전혀 부적합한 것들이라는 데 있습니다. 모르죠. 뭐 횃불로 지집은 사람이 타기야 하겠죠. 그러나 뭐 상대방은 가만히 있나요? 뭐 석쇠에 올려놓은 뭐 등심이에요. 그게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뭐 나팔을 빽 불면 그냥 깜짝 놀라 기절할 만한 사람을 군사로 왜 데리고 다녀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치, 마찬가지라 말이죠. 미디안을 물리칠 때 하나님이 기드온을 써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 사람들에게 이 승리의 조건이 없었다는 것이 가장 두드러지는 사람을 쓴 것이고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데 있어서도 저들의 행위 중에 어떤 것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데 이유나 조건이 될 만한 것이 없었다는 것이 두드러지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여기 지금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얘기하는 바와 같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붙였다가 유일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이 여리고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무너뜨리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인이 있어서 뭐 말하자면 우리는 쉽게 믿음을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믿음이 조건이 되어서 그 보상으로 하나님이 뭘 해주신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보는 히브리서 11장 30절의 본문은 믿음으로라고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는데 우리의 말하자면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믿음으로냐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또 믿음의 원인과 조건을 갖고 있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홀로 행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인과 조건을 묻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왜 믿음으로냐 이거죠. 출애굽기 3장으로 가보십시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가시면 처음 모세를 불러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애굽에 보내실 때 하시는 말씀을 다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3장 7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게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는데 하나님의 종으로 보냅니다. 그럼 모세가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모세의 신앙을 살펴보면서 여러 번 확인했듯이 모세는 겸손하여 지금 사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불순종과 거역의 근거는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나이 40세 때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 관원을 때려 죽였던 사건이 있고 그때 모세는 말하자면 크게 힘을 내서 자기 백성 편을 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편을 들어주시지 않아서 모세는 괜히 살인자 정도밖에는 안 되어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자기가 열심을 냈을 때 하나님이 편을 들어주시지 않은 것이 말하자면 그에게는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와서 80세나 된 다음에 찾아오셔서 이제 가라 그러는 것이 도통 이해가 되지 않고 항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현은 완곡하지만 내용은 상당히 억세게 거역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난 못 갑니다. 이거죠. 이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느냐 하면,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가는 일에 대하여 보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다. 말하자면 그런 반응을 보인 것이기 때문에 12절에 징조를 주는 것입니다. 이번 일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 내가 너로 하여금 꼭 승리하게 하고 외면하지 않겠다. 그 징조가 뭐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럽니다. 이 증거는 좀 뭐라 그래야 됩니까? 납득이 안 가요. 왜냐하면 미래에 일어날 어떤 결과에 대한 확인을 증거하려면 우리가 기대하는, 그러니까 지금 확신이 서지 않는 그 일보다 앞선 것으로 증거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9월이 되면 백두산 화산이 폭발을 할 때 그 보석이 터져나올 것이다. 그때 준비하고 있다가 다 땅에 떨어지기 전에 받아라. 땅에 떨어지면 그게 다 흙과 돌이 되고 말 테니까 공중에서 떨어지는 걸 직접 받은 것은 다 너희 보석이 될 것이라. 그러니 큰 그 광주리와 뭐 이런 받아낼 만한 뭘 만들어라. 아니 화산이 폭발하는데 왜 보석이 떨어집니까? 못 믿겠, 너희가 못 믿겠으면 내가 징조를 주겠다. 그럼 8월 15일에 남산이 폭발해서 그때 꽃이 쏟아지는 걸 너희가 보게 될 것이야. 그걸 보면 너희 그걸 이제 아하 이것이 확실하고 나를 알고 준비해라. 이래 말이 맞죠. 뭐라 그러냐면 지금 하나님이 주신 징조는 어떤 거냐면 그럼 백두산이 폭발해갖고 9월달에 백두산이 폭발해갖고 보석이 쏟아질 것을 어떻게 너희가 확신할 수 있느냐면 너희가 그 보석으로 이제 집도 사고 교회도 짓고 할 것이라. 그것이 내가 백두산이 폭발할 때 보석이 쏟아질 것에 대한 징조니라. 그러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징조를 정말 그렇게 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낼 확실한 증거가 뭐냐? 네가 이 백성을 데리고 와서 시내산에서 나를 경배할 것이다 이거예요. 시내산에서의 경배는 출애굽이 성공해야만 되는 결과이지 앞에 것이 지금 긴가민가 하는데 이 뒤에 것으로 앞에 것의 증거를 삼는다는 것은 증거로 삼는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맞잖아요. 이런 식의 성경의 확인법은 뜻밖의 여러 군데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 7장이 나옵니다. 구약성경 973페이지 이사야 7장에는 이스라엘이 이제 북왕조와 남왕조로 나뉜 다음에 그 남왕조의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 때에 이 북왕조 이스라엘하고 남왕조 유다는 서로 사이가 나쁩니다. 늘 전쟁을 하는데 그 북왕조인 이스라엘 왕 베가가 당시에 신흥 국가인 상당히 힘을 쓰기 시작하는 아람하고 손을 잡고 동맹군을 결성을 해서 유다를 치러 오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군사력으로나 정치적 상황으로 이 동맹군을 유다가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거의 이제 그 국군이 풍전등화격입니다.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 아하스 왕에게 와서 저들이 치러 오지만 하나님께서 유다를 구출하시고 저들을 패퇴시킬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10절 7장 10절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이 일이 확실히 일어날 것이 사실이지만 네가 못 믿겠으면 그것이 확실하다는 것은 무슨 징조를 구하라. 그럼 내가 그 징조를 응하게 하겠다. 뭐 예를 들면 해가 뒤로 간다든가 뭐 뭐든지 구하라 말이에요. 성경에 그 해가 거꾸로 가는 일이 징조로 나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아하스가 뭐라니? 난 안 하겠다 이거예요. 여기서 안 하겠다는 건 뭐 저 상당한 그 불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12절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요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군이 유다 앞에 패퇴하고 유다가 지지 않을 것이라는 징조로 뭘 주느냐 하면 그건 지금 눈앞에 닥친 사건이에요. 그 징조가 뭐냐 하면 즉 이 시점으로부터 몇백 년 뒤에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란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하루 남았는지 이틀 남았는지 길어야 일주일 남았는지 모르는 사건을 눈앞에 두고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너희가 이길 것이다. 그럼 그 증거가 뭡니까? 그러면 오늘 밤 네가 잘 때 환상 중에 십자가를 보리라.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몇백 년 후에 태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 징조다 이거예요. 그럼 얼마나 갑갑해요. 이사야 9장에 가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사야 9장 6절에 이렇게 설명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뭐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화의 완성을 하나님이 이루시고야 말 것이라. 하나님의 뭐가?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이 이것을 하고야 말 것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출애굽 사건에서 이 출애굽이 성공할 징조가 뭐였냐면 출애굽에서 너희가 이 시내 산에 가서 나를 섬기리라. 아하스가 적군을 물리칠 징조가 뭐냐 하면 몇백 년 뒤에 태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라. 이것이 왜 징조가 되느냐? 우리 같은 세상과 세상의 존재와 역사의 흐름에 무력한 인간은 주변 환경의 원인 결과의 법칙, 흘러가는 인과율의 영향을 받는 무력한 입장에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떤 원인을 만들고 그 결과를 만드는 일에 우리는 무력합니다. 우리가 애써서 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얻게 해요? 원인을 실컷 만들어보는 정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와 온 우주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에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라 어떤 결과를 만들기 위하여 그 원인을 직접 만드시는 분입니다. 이런 식의 얘기란 말이죠. 어떤 나라에 큰 사건이 터져서 어떤 악당이 그 핵폭탄을 여러 개 장치해 놨는데 그것이 1시간 57분 남았습니다. 이제 그게 터지면 지구가 몇 조각으로 갈라질지 모릅니다. 근데 거기까지 들어가서 그걸 제거하는 일에 폭탄을 제거하는 기술과 함께 적들의 방어진을 뚫고 들어가서 하는 일을 1시간 57분 내에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에 적합한 이제 주인공을 불렀습니다. 이름이 박동준인가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자네 가서 이걸 1시간 57분 만에 다 해야 되는데 할 수 있겠는가? 그러자 대통령에게 제가 2시간 후에 가깝게 전화를 올리겠습니다. 아니, 1시간 57분 내에 끝내야 되는데 2시간 후에 전화를 걸겠다면 무슨 뜻이에요? 1시간 57분밖에 남지 않은 이 위기일발의 사건과 그것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 성공 확률의 희박함 속에서 다른 것으로 확인을 시켜야 되잖아요. 1시간 57분밖에 없으면 그 전에 더 큰 것으로 확인을 해야 1시간 57분 남은 일에 대한 신뢰가 되는데 뭐라고 대답하니? 2시간 있다 제가 전화를 드리죠. 그건 뭐예요? 1시간 57분 남은 일을 해결하지 않고는 2시간이라는 시간이 남질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의지를 표명하는 거죠. 내가 2시간 후에 각하에게 전화를 하고 각하가 내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전의 일을 해결하고야 말겠습니다. 의지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내가 내 백성을 불러내서 이 산에서 나를 경배케 하려는 것이 내 의지요, 내 뜻이요, 내 계획이다. 내 그룹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앞에 일을 내가 실패하겠느냐? 그 얘기란 말이에요. 출애굽이 성공되지 않으면 시내산에 와서 하는 경배는 일어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앞에 경배케 하는 거룩한 그의 백성으로 삼으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신데 그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그 앞에 다른 문제로 말하자면 애굽 왕 바로나 홍해로 실패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아하스에게 준 약속도 그거죠. 내가 내 백성을 불러내어 거룩하게 만들고 천국 시민을 만들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기뻐하는 심령들을 만들어내기 위해 내 아들을 보낼 것이라. 그리하여 그 일을 이루고야 말 것이라. 그런데 내가 그가 태어날 이 족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세울 내 아들을 보내어 구원의 역사를 만드는 이 일을 이 가게를 허물어뜨려서 이 왕국을 실패케 하여 그 일을 여기서 내가 실패케 할 것 같으냐? 내가 아람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의 동맹군 정도로 그들의 침입 정도로 그 너 못난 아하스 너 정도로 내가 이 일을 실패할 것 같으냐? 이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다시 돌아가 보시면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여러분 기억 안 하고 계시고 읽었으나 알아보지도 못했던 내용이 거기 하나 있어요. 뭐가 있느냐? 3장 7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그러니까 출애굽은 하나님이 어디에다 초점과 목표를 갖고 계시는 것이냐면 가나안 땅을 주는 데까지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이르려는 하나님의 뜻을 그 앞에 무엇으로 막겠느냐 이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바로가 막겠느냐, 홍해가 막겠느냐, 광야가 막겠느냐, 그리고 오늘 본문대로 여리고가 막겠느냐 그 얘기란 말이에요. 내가 내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복되게 살게 하려는 뜻을 갖고 있는 이상 그 앞에 무엇이 내 백성의 앞길을 내 백성이 받을 복을 실패케 할 것이 있겠느냐. 이것이 말하죠,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무슨 믿음? 하나님이 그의 자녀에게 베푸시려는 복과 인도하심과 도달케 하시려는 목적을 이루시려는 그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복주심을 방해할 수 없단 말이죠. 그것이 왜 생기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 믿음의 관계니까. 하나님에게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니까. 기계적인 관계나 이해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과 긍휼과 복주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리고를 우리를 위하여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런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으로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되는 부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과 긍휼의 대상으로 가지고 그래서 가지는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온 우주 만물을 동원하실 거란 말이죠. 온 역사를 동원하고. 그래서 이사야 43장으로 가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설명하길 좋아한다 말이죠.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 볼 텐데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이 아까 우리가 이사야 9장에서도 본 바와 같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표현된 그의 자녀를 향한 부모된 마음의 열심을 보란 말이죠.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부모가 그 자식에 대해서 가지는 열심, 그런 맥락입니다. 그 이상이죠.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를 향하여 가지신 의지, 열심, 지극한 정성이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것으로 내 팽개쳐 두지 않습니다.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앞으로는 네가 해라가 아니라 불러낸 그 일을 어디까지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자리까지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바로를 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그 여리고를 무너뜨린 사건이 어느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의 백성을 이 세상과 또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미련함이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어코 우리를 그 불러내신 영광의 자리에 세우실 것이요 복된 자리에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이 일을 실패치 않고 포기치 아니하실 것이니까 더욱더 우리의 책임이 큰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 앞에 순종하여야 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신 이 운명과 이 뜻이 결코 실패할 수 없는 것임을 이제 확인한다면 믿음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우리를 마음대로 하라가 아니라 그 사랑하고 기뻐하고 칭찬하는 자리로까지 뜻을 갖고 계신다면 성경이 지적하는 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과 충성과 근신과 지혜로움이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온천하 만물을 동원하사 우리를 기르시며 만드시며 복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힘써 주를 사랑할 것이요 순종할 것이요 힘을 다하여 복종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불이 되며 우리 머리에 지혜가 되며 잊지 않을 말씀으로 우리 뼈에 아로새겨져 우리의 남은 여생 속에 주의 자녀다운 순종과 승리와 자랑과 열매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